가장 사적인 비극. 그들은 왜 가족을 죽였나? 스브스와 책이 만나면입니다. 지난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60대 여성과 그의 3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지병이 있던 큰딸의 병원비가 쌓여 감당이 어려워지자 이세 모녀는 마지막 집세와 관리비 70만 원을 남긴 채 단칸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일명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전해진 이 비극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었는데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여론 속에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는 계기가 됐지만 알려지지 않은 제2, 제3의 세 모녀들이 아직도 어딘가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겠죠. 넉넉치 않은 살림에 길어지는 투병 생활로 가세가 기우는 간병 가족 수는 늘고 있지만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마련되지 못한 채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벼랑 끝에 몰린 가족들은 더 남아있는 방법이 없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는데요. 오늘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가장 사적인 비극, 간병 살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가족 간병인에게 필요한 건 환자와 떨어져 있는 시간.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국내 환자는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병증이 깊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판단이 흐릿해진 장애, 뇌질환,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그들을 돌보는 가족 간병인들의 부담이 커집니다. 어쩌면 평생을 이어가야 할지 모를 간병인데 무리해서 종일 환자를 돌보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보호자들도 많습니다. 서울신문의 기자 5명이 한 번도 정부 통계로 집계된 적 없었던 가족 간병과 간병 살인의 실태를 조사해 간병 살인 154인의 고백이란 책을 펴냈는데요. 가족 간병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 참여자의 95.7%가 간병으로 신체와 정신 모두 한계에 몰렸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살인 또는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도 29.2%나 됐습니다. 이들은 간병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한계에 부딪힐 때,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질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몰려올 때 이런 충동을 느낀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간병 가족 가운데 상당수가 간병 살인과 간병 자살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뜻으로 보호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계에 몰린 이들의 건강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간병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사회에서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건데요. 간병 가족들은 다른 어떤 지원보다도 필요할 때 잠깐이라도 간병을 위탁할 수 있는 주간 돌봄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레스피케어라 불리는 위탁 간병 제도를 법제화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레스피케어는 간병인이 돌봄에서 잠시 벗어나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환자를 맡기거나 간병인을 붙이는 제도입니다. 일본에서도 케어 매니저로 불리는 전문 간병인이 단기로 환자를 돌봐주는 쇼트 스테이 서비스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선 이처럼 지친 보호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잠시 환자와 떨어져 본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저자들도 책에서 대부분의 간병 살인이 환자를 돌보지 않은 가족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정성으로 돌보다 견디지 못한 가족에게서 일어난다고 밝히며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남겨진 가족에는 보는 이들을 더 슬프게 한다. 2016년 3월 30일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강변의 승용차에서 발견된 70대 노부부는 두 손을 꼭 잡은 채 숨져 있었다. 장소는 강변에서도 특히 경치가 좋은 곳이었다. 이 부부는 사망 전 자녀들이 보낸 생활비를 다시 되돌려 보냈다. 한 80대 노모는 정신질환을 알아온 40대 딸과 끈으로 몸을 묶은 채 한강에 투신했는데 꼭 깨어나는 팔 모양 그대로 발견됐다. 식물인간 아들을 25년간 돌보다 집에 불을 질러 함께 목숨을 끊은 50대 아버지의 사건을 담당한 소방관들은 시신이 한구라고 보고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꼭 껴안은 채 한 몸처럼 발견됐기 때문이다. 경제적 궁핍, 다른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미안함, 오랜 간병으로 쌓이고 쌓인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감. 간병 살인이 일어난 이유는 이처럼 여러 가지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로 귀결된다. 가족 간병인이 얻은 마음의 병이다. 따라서 이들이 간병에서 벗어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간병 가족 앞에 놓인 이중고, 국가별 해법은?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간병의 고통과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건데요. 대부분의 가족 간병인들은 가족을 돌보면서 병원비와 생활비도 마련해야 하는 이중고에 놓여 있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직장에서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환자의 투병이 길어지면 언제까지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떠안게 됩니다. 또 중증 환자가 시설 입소나 간병인을 거부할 경우 결국 직장마저 그만두고 간병에 매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점점 소득이 줄어들고 가세가 기울게 됩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가족의 해체와 간병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사례를 막기 위해 이러한 간병 실직과 간병 파산을 예방하는 걸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가족 간병인들이 환자를 돌보면서도 직장에 다니거나 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기반을 다져놓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보다 10년은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직원이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잠시 직장을 쉴 수 있는 간병 휴가와 간병 휴직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휴직 기간에는 임금의 40%를 고용보험이 지원하는데 우리나라도 지난 2012년 간병 휴직 제도를 도입하긴 했지만 무급이 원칙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내 직장인들은 회사에 간병 휴직 제도가 있어도 무급을 감당할 수 없어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가족 범위도 조부모, 형제자매, 손자, 손녀를 포함해 굉장히 넓은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환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일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환자의 차도에 따라 유연하게 휴직을 나눠 쓴다면 좋겠지만 일본은 연간 3차례까지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휴직을 나눠 쓸 수 없는 곳이 많아 실제 이용률이 더욱 저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가족 간병을 사회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노동으로 보고 이에 걸맞은 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영국은 주당 35시간 이상 가족을 간병하면 간병 수당을 지급하고 독일은 주당 14시간 이상 간병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국가가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이들의 정신적인 부담은 덜어주지 못할지라도 경제적인 걱정이나 부담은 조금이나마 나눠 짊어지겠다는 겁니다. 필자들이 한국치매협회 뇌질환 환우 모임과 함께 가족 간병인 3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3.9%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고 사직과 근무시간 단축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주관식으로 한 달에 감소한 수입 또는 지출 증가 규모를 물은 결과 평균 191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간으로 따지면 2,292만 원이다. 가족이 아프면 일단 금융상품에 손을 댔다. 53.1%가 적금이나 보험을 깼다. 다음 단계는 빚이다. 40.1%가 대출을 받았다. 이런 영향으로 32.5%는 신용등급 하락을 경험했다. 집을 처분한 예도 16.6%나 됐다. 가족을 간호하는 건 대표적인 그림자 노동이다. 그림자처럼 돌아보면 허무하게 사라진다. 오랜 시간 아픈 가족을 돌보며 환자 못지않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지만 노동의 대가 따윈 없다. 하루하루 의료비 부담은 쌓여가지만 있던 직장도 그만둬야 할 판이니 경제적으로 현실을 감당할 능력은 점점 줄어든다. 초고령 사회, 공공의 영역이 된 노인 돌봄.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며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노인 인구는 앞으로도 급속도로 불어나 5년 뒤인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수도권 인구 밀집이 심한 우리나라 특성상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역이 많고 돌봄 시스템의 지역별 편차도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복지의 재정비는 더디기만 합니다. 전문가들은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갈수록 환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간병을 도맡는 보호자의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는 노후 부부라도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합가 등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연로한 배우자가 간병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죠. 이처럼 노인 환자를 돌보는 노인 가족 간병인, 노노 간병이 일반화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간병의 굴레 속에서 가족까지 병을 얻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가족은 사회복지 체계 안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카테고리 밖의 노노 간병에 대한 지원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을 위해 경제 수준이나 질병의 성격과 무관한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간병을 전담하는 가족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 밖의 타인의 힘으로 함께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모델이 나오겠지만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노케어 간병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간병 마일리지 제도는 건강한 노인이나 중장년층이 도움이 필요한 노인 환자를 돌보고 마일리지를 적립한 뒤 훗날 본인이 아플 때 마일리지를 쌓은 만큼 간병 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은 간병의 체력적인 부담을 덜고 경제적인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노인 부양 부담은 완화하면서 남는 마일리지는 수당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유교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있는 한국에서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 돌보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그것이 부모나 자식 된 도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전통적 가족 형태가 무너지면서 한국 사회의 간병은 더는 가족 구성원의 몫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증가 추세인 간병 살인의 숫자가 우울한 방증이다. 비극은 국가가 간병 부담을 가정에 지우면서 발생한 측면이 크다. 물론 정부도 책임을 인식하고 2017년 9월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족 간 병인들은 여전히 앞이 캄캄하다. 거창한 구호로 포장됐다가 흐지부지된 정책을 수도 없이 지켜봤기 때문이다. 환자만이 아니라 간병하는 가족에게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망을 손질하고 그물코를 더 촘촘하게 조여야 한다. 이제 국가가 침묵을 깰 때다. 간병 가족들은 긴 간병 생활을 끝이 없는 터널에 갇힌 느낌이라고 비유합니다. 이들의 마음 건강이 제때 살펴지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지원까지 받지 못한다면 가정 파탄의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마음의 짐은 덜어주지 못할지라도 간병 살인, 간병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만큼은 우리 사회가 먼저 나선다면 예방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한 번 태어나면 질병의 그림자를 피할 수 없죠. 인생에 한 번쯤은 누구나 맞닥뜨릴 문제이기에 간병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효와 헌신의 미덕에 기댈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돌봄 시스템의 제도화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또 우리 사회가 갈수록 고령화되고 1인 가구도 빠른 속도로 늘면서 돌봐줄 가족이 없는 노년층의 비율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높아지겠죠. 더 늦기 전에 사람이 사람답게 마지막까지 존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오늘도 힘든 간병을 이어나가는 간병 가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SBS 뉴스가 전해드리는 스브스와 책이 만나면 저는 아나운서 박은경이었습니다.